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오 본성에 속한 것이 첫 번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저희에게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성경에는 두 명의 아담이 나오는데 이 두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이게 분명히 둘이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둘이 지금 인류 전체를 좀 대표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첫째 대표가 누구냐 했더니 첫사람 아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하나님이 처음으로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주셨던 그 사람, 그 첫사람 아담, first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irst man. 이 사람은 여기 47절에 보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다. 사실 이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아담이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한글이 아니에요. 아담.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소한 히브리어 중에 한 마디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담. 아, 두 마디 되겠네요. 하와. 예. 하와도 히브리어입니다. 네,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이브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하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또 이와 그러더라고요. 이브와 하와를 반반씩 섞은 것인지 이와 국적이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이 흙에서 났다 할 때 이 흙, 땅에 이제 흙 할 때 그 땅이 그게 이제 아담아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아. 그러니까 아담아에서 취해진 아담. 예, 그거예요. 예,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사실 다 아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남성과 여성으로 이제 그들을 만드셨는데 그들의 이름이 아담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다 아담이에요. 그냥 그래서 미스터 아담, 미시즈 아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 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결혼하면은 성을 남편 성 따라서, 저한테 시집 온 사람은 미시스 박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해 있다. 땅에 속해 있다는 말은 육신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것과 대조해서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은 육신적이라는 말입니다. 육신적이라는 말은 또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첫사람 이 아담은 죄를 세상에 들여온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한 사람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첫째 대표 아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온 인류를 파멸과 심판과 또 사망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대표, 이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첫째 아담, 첫 사람 아담, first man Adam, 첫째 아담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실패자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인류 불행의 어떤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둘째 대표가 나오는데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다, 세컨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둘째 사람이다. 퍼스트맨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세컨맨이 있습니다. 이 세컨맨이 지금 둘째 사람이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사람 아담 이래로 아담 부부, 미스터 아담과 미시즈 아담, 아담스 부부를 통해서 지금 아이들이 태어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셋이 있어요. 최소한 아담 부부의 아이들 이름을 알고 있는 아이들 이름이 셋이 있어요. 뭐가 있죠? 가인하고 아벨하고 셋하고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이나 또는 셋이 태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둘째 아담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아담 1호가 있으면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아담 2호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담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뭐 이렇게 쭉 나갈 때 이렇게 5호, 6호, 7호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사람은 그냥 첫사람이라고 이렇게 치는 것입니다. 첫사람, 첫사람. 그러니까 사실 1년 번호로 따지면은 저와 여러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2,555억 뭐 5,365만 뭐 저거 해서 몇 호 이렇게 이제 몇 호 아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몇 호 아담입니까? 이렇게 1년 번호 아십니까? 이렇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심지어 예수님 이후에 살 사람도 예수님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냥 첫째 아담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첫째 아담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근본적으로 본질상 첫째 아담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어떤 사람에게도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본질상 지금 다른 분이기 때문에 둘째 아담, 둘째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다. 좀 헷갈리시죠? 둘째 사람, second man 아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last 아담이다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다. 마지막 아담이라는 얘기는 또 뭡니까? 이것은 이 아담 이외에는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종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마침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의 아담은 이제 새로운 아담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아담 1호, 2호, 3호, 4호 쭉 해갖고 아담 끝호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담 끝호. 이분이 지금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아담들의 완성이고 또 완전한 아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어디에 속해 있냐? 하늘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땅에 속해 있다는 얘기가 육신적이고 죄의 근본적으로 이 죄에 속해 있다. 그런 의미라면 지금 이 하늘에 속해 있다는 이 표현은 죄와는 상관이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7절 그 뒷부분부터 해서 48절 보니까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48절 여기도 보니까 하늘에 속하신 그분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가르는 그 기준은 잘생겼냐 못생겼냐도 아니고 힘이 세냐 아니냐도 아니고 뭔가 날개가 없던 종족에서 날개가 있는 종족이 됐느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과 지금 마지막 아담 또는 첫 사람과 둘째 사람을 가르는 이 기준은 전적으로 죄 문제인 것입니다. 죄. 그래서 이 둘째 아담은 지금 하늘에 속해 있는데 이분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이 세상에 죄를 들여온 장본인이라면 이 둘째 아담은 세상에서 죄를 제거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저쪽에 계신 것을 보고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와서야 비로소 둘째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것은 아담 이래로 예수님 이전까지의 모든 사람은 죄를 제거할 능력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제거할 수, 자기의 죄도 제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제거해 줄 수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사람, 이분께서 하늘에 속하신 결과 온 인류를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두 대표가 있다는 말은 인류를 대표하는 두 명이 있다는 얘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가 되냐면 나머지 모든 인류가 이 둘 중 안에 하나에 속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표가 되고 나머지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이전까지 살아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그 모든 인간들은 이 두 대표 중에 어느 한 대표에게 속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담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여기 보니까 48절에 보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땅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아담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아담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할 때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건 첫째 아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사람 아담과 본질상 속성을 그대로 공유하는 그 속성이 똑같은 그러한 아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죄라는 것은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니까 죄는 불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 의롭지 않은 것, unrighteousness, 의롭지 못한 것, 이것이 죄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죄를 정의하고 죄를 고찰해 볼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악과 문제입니다. 선악과는 성경에 보니까 먹기에 좋았다,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웠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이 세 분야야말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인간이 살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유혹의 범주를 지금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의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보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렇게 해놓고서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 범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것이 곧 먹기에 좋으며, 개혁성경에 먹음직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먹음직한 것, 먹기에 좋으며 육신의 정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어야 살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웠다.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범죄하는 영역이 대단히 큽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사람이 지혜로우면 어떻게 될까요? 프라이드가 생기죠. 남보다 내가 지혜롭게 되면 내가 교만하게 됩니다. 인생의 자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다 담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유혹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지금 선악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 세 범주에 있는 모든 시험을 받으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예,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로서 이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는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뭔가를 자유롭게 결정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는 철저하게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죄의 노예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상전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죄를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그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 밖에는 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의를 행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은 의와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로마서 8장 7절에도 보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라. 육신적인 생각. 아까 지금 이 첫째 아담이 땅에 속해 있다 그랬죠?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은 육신적인 상태라 그랬죠? 육신적인 상태는 죄에 묶여 있는 상태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육신적인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본질상 의의를 행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서 20절부터 보면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손을 안 씻고 먹었다고 해서 음식이 조금 지저분한 음식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면서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 속에 도대체 뭐가 들었냐? 여기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 대단히 사악하게 생긴 사람 마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처럼 이렇게 선하게 생긴 죄송합니다. 예. 누가 제일 선하게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제일 선 환하게 생긴 그 사람 속에서도 다 이런 게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의 종이 되어 있는 모습을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그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여러분들 누가 조금 여러분 마음에 안 들게 하면은 적개심에 불타오르시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향해서 적개심이 불타오르죠? 사람이 다 그런 겁니다.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성경 수군수군하는 것도 명백하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수군수군하기를 잘합니까? 뒤에서 헐뜯는 자요. 그렇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것도 죄입니다.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주신 그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름답고 감동을 받으면 눈물이 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본성에 애정이 없습니다. 또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한다. 이게 지금 죄에 종돼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의 노예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니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죄의 노예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인생이 참 비참하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참 힘들고 참 불행하고 비참하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이 없어서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돈이 없고 가난한 것이라면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다 불행해야 되는 것이고 돈 많은 사람은 다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던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 중에서 행복해하는 사람, 만족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백만장자, 억만장자들 중에서 허무함으로 인해서 죄악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사다가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이 불행한 것이 병에 걸려서입니까? 병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사고의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불치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다 불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행복합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사람이 불행한 것이 직장이 없어서입니까? 예. 직장 있는 사람 중에서 불행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직장이 없을 때는 직장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원하지만 직장에 막상 들어가고 나면은 어떻게 하면 이 직장을 옮길까? 그렇죠? 예. 직장이 있는 사람들도 다 불행합니다. 우리가 시험이 있는데 시험에 붙으면 행복해지고 시험에 떨어져서 우리가 불행합니까? 아니지요. 시험에 붙은 사람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것입니까? 왜 인생에 불행이 있는 것입니까? 돈 때문도 아니고, 병 때문도 아니고, 직장 때문도 아니고.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그것은 인생이 본질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못 가져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놀러 다니고 싶은데 많이 놀러 다니지 못해서, 해외에 놀러 다니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남들 다 골프 치는데 나는 골프를 못 쳐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인생이 근본적으로 불행한 이유는 죄의 종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삶. 그래서 이 삶을 로마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려있는 삶.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삶. 그래서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해서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의로 가득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면 의로부터는 자유로웠다. 이렇게 아까 말씀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의로 가득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의식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은 먹을 거 있고 다른 자기보다 상위 포식자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그냥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짐승은.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짐승은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울 잠자리가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행복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은 이 세 분야에서 다 충족이 되어야만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몸의 욕구, 육신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혼적인 욕구, 우리의 감정에 대한 욕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 행복해지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욕구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워지려는 욕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워지고자 하는 욕구, 이게 충족이 되어야만 사람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죄의 중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의 중독.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고 도박에 중독이 되어 있고, 도박 중독되어 있는 사람, 이거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손을 잘라도 그걸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손을 잘라도. 그렇죠? 그게 중독이에요. 술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 담배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도둑질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도벽.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가난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도둑질을 해야만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중독이 되면 그러면은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함과 행함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러나 행할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게임을 안 해야지. 마음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학생 중에 웃고 있습니다. 예. TV를 안 봐야지. 근데 보니까 자기가 TV 앞에 앉아 있지요. 그렇죠? 예, 어제 이제 우리 자매님 한 분하고 차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눴는데, 이게 중독입니다. 예.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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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야지. 하지만 예, 술병이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함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거. 예.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거. 이게 지금 중독이고 이게 지금 노예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거미줄에 걸려있는 나비처럼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개짓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거미줄에 얽혀서 층층 감겨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지금 로마서 7장 24절에서 표현대로 한다면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상태가 바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물론 이제 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땐 조금 다른 맥락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본질적으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의 탄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원함은 있지만 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째 아담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의 종착점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죄의 종의 종착점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우리가 단순히 숨이 끊어지는, 꼴깍하고 숨이 끊어지는 그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사망, 영원한 심판,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여기도 또 지금 죄의 노예들의 모습이 나오네요. 그렇죠?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 그 사람에게 속해서 죄의 노예로 살게 되면, 평생 그렇게 하다가 죽게 되면 그러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최종 종착역은 영원한 파멸입니다. 영원한 불못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영원히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 첫째 아담에 내가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곰곰이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그냥 뭐에 중독된 채, 뭐 게임이 됐던 TV가 됐건, 뭐 담배가 됐건, 술이 됐건, 그런 것에 중독된 채 살아가는 그 정도의, 그것으로 받는 어떤 피해,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 삶에서 어떤 뭔가 하나 내가 참 힘이 드니까 의지할 어떤 대상이 생겼다는 것을, 단순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에 속한 그 본성에서 내가 빠져나온다는 그것은, 그게 구원인데 그것은 영원한 운명이 바뀐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첫째 사람, 첫사람 아담, 즉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는가? 성경에 보니까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뭐 쇼생크 탈출 뭐 이래가지고 뭐 정말 빠져나올 수 없었던 감옥에서 막 여차여차 해가지고 막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지요. 죄의 노예에서는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 첫째 사람,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쉽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게 됩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속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더니 거기 그냥 속했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냥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그냥 가입이 됐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그래서 태어나서 거기에 소속되었다면 이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거기에 그냥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인간의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럼 빠져나와 보니 죽었다.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예. 네. 쇼생크 탈출을 딱 했는데 죽었다. 의미가 없네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내 육신이 숨이 끊어진 이후에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된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다면 과연 내 육신에 숨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첫째 아담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불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아니고 논어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 온 세상에서, 이 온 우주에서 오직 성경이 그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그것을 빠져나와 볼까를 이야기하는, 그게 종교예요, 그게.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고, 각 사람 안에 무한대에 이르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다 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자기가 신인 것을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거를 고행을 하든, 무슨 득도를 하든, 뭐 마늘만 먹고 계룡산에 들어가서 30년을 버티든 뭘 하든 해서 그 초인적인 어떤 뭔가를 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신의식을 일깨워서 그래 신이 되라는 것입니다. 해탈을 해라, 득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걸 꼭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첫째 아담에게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죽음 안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은 이제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분은 지금 이 죄에 노예되어 있는 이 인간의 상태에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이분 안으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사람이 첫째 아담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법까지도, 이제 방향까지도 알았습니다. 방향까지도.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면 첫 사람 아담의 소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구나. 방향까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즉, 티켓이 무엇입니까? 티켓이 있어야 입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티켓이 있어야 열차에서 검수원이 왔을 때 쫓겨나지 않지 않습니까? 티켓이 있어야 되는데 그 티켓이 뭐냐? 이 티켓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은 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그러면 심긴다는 것입니다. 이 산도로 옮겨서 저쪽으로 옮겨져라 하면 그것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대단히 놀라운 것으로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일개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온 우주의 창조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수단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대단히 신비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지금 이 아무 것으로도 할 수 없었던 그 자기의 신분을 바꾸는 것,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것, 첫째 아담의 상태에서 거기에 속했던 상태에서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에게로 옮겨갈 수 있는 티켓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이 죄를 이겨보려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 속성이 이겨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드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어떠한 장사도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이것이야말로 지금 자신의 그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티켓이 되는데 이 믿음에 의해서 첫째 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던 삶에서 벗어나서 둘째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까 이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게 되는 그 출발점이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니까 자동으로 속하게 되듯이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면 그러면 자동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한 사람이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한 운명이 되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 인간을 예수님과 동일한 운명으로 집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한 운명이 됩니다. 남편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면 여자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노숙자가 됐습니까? 여러분, 이혼하지 않는 한, 그러면 그냥 그 아내도 그냥 그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한 운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대단히 신비한 것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의 운명으로 이렇게 묶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안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구원받은 분들 아직 안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한 운명이 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이 뭐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박수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에 의해서 이 둘째 사람 곧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면 그럼 이 사람은 속성이 바뀝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48절부터 보면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그렇죠? 거기 지금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으면 우리가 속성이 그냥 똑같아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 속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하신 바로 그분 예수님과 속성이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이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하늘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영적이라는 이야기고, 그렇죠? 카널하지 않고 스피리추얼하다는 이야기이고 그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서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아예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걸 오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엉뚱한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위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이제 그분들의 그 이제 논리에 의하면은 이게 이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제가 이런 죄 때문에 참 괴롭습니다 하면은 형제 구원받은 거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형제가 그 죄 문제로 고민한다면 형제는 구원을 아예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몸이 부활한 몸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 하나의 속성이 창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옛 육신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의 그 속사람이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서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죄를 지을 수 없다, 구원받은 사람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건 우리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자꾸 오해하기 때문에 이게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어서 그 속사람, 구원받은 그 속사람, 새롭게 태어난 속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어처,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속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그 속사람이 생겨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런 속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서 자동적으로 행하는 행동 모든 것이 죄일 수밖에 없지만, 찍어내는 상품이 그냥 다 죄의 상품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속사람이 하나가 생겨서 이 속사람이 우리가 왕성할 때는, 겉사람이 이렇게 위축되면서 속사람이 왕성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분이 바뀐 상태에서, 아까 첫사람에게 속한 신분에서 둘째 사람에게 속한 신분, 즉 예수님께 속한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해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지만,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더라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계십니다. 변호사가.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죄로 인해서 받을 정죄함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가 한 운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한 운명이 되는 방법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받을 대가가, 죄로 인해서 받을 대가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의 상태에서 의의 종의 상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의의 종. 그래서 로마서 6장 17,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결과는 이제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이 경각에 달렸을 때는 참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에는 그 문제가 전체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 그럼 인생에 있어서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그걸 빨리 깨닫는 것이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빨리 깨닫는 것. 아, 인생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뭔가 평생을 벌어먹을 탄탄한 직장이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죄 문제인 것입니다. 죄 문제. 그래서 이 죄를 기준으로 해서 인류가 두 부류로 나뉘고, 그 두 부류의 대표가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둘 중 한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다. 아담에게 속해 있든지 그리스도께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땅에 속해 있는 대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땅에 속해 있게 되고 육신적이 되는 것이고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노예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착하게 살아보고 싶지만, 그렇죠? 의롭게 살아보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행할 능력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것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종교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함께 계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어서 나는 죄의 종이다, 죄의 노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그 끝은 사망입니다. 단순히 이 목숨이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 상태가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끊어보고자 하는데 안 끊어지는 그것들로 인해서 정말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 아닙니까? 한번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한 갈망이 먼저 있어야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갈증과 갈망. 그런데 성경이 그 해답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마지막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은 보면은 다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는 걸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물론 이제 이 숨이 끊어지는 것도 죽음이지만 세상에서 도태되는 거, 이게 지금 죽음의 시작이거든요. 세상에서 도태되면 그러면 산 게 아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그래서 남을 밟고 일어나야 되고, 남을 속이고라도 내가 내 것을 취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온갖 죄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속박당해서 평생을 그렇게 지내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운명이 바뀌면서 영원히 이제 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속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만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눈으로 보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내려와서 통치하시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 있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사실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사실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의 문제지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믿음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 보이시지만, 안 느껴지지만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현대의 기독교가 방언, 입신, 환청, 무슨 환상, 환영, 예언기도 뭐 이따위 것들로 해가지고 이 뭔가를 느껴보고 덜덜덜덜 떨고 뭐 하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 이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기독교 신비주의인 것이지 그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안 봤을 때, 눈에 안 보일 때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대단히 놀라운 것이 되어서 그러한 믿음에 의해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즉 첫사람 아담들의 종지부를 찍는 분, 생명 자체가 다른 분, 하늘에 속하신 분, 영에 속하신 분,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이것을 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미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간 분들이라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능력이 없었을 때, 우리가 죄의 종밖에 될 수 없었을 때는 우리가 하고자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